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도 또 귀하게 여기며 생각하고 또 공경해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교회가 또 어른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세워드려서 또 행복하게 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같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자동차들마다 꼭 가지고 다녔던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꼭 비치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도죠, 지도. 낯선 길, 처음 가는 길을 목적지를 정하고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적지든 처음 가는 길에는 그 지도를 펼쳐서 한번 꼼꼼히 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를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다른 때로는 좀 헷갈릴 때가 있죠. 때로는 헷갈릴 때가 언제냐면 길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길이 뚫렸을 때는 이 지도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 좀 헷갈리죠. 예, 헷갈려요. 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오래됐을 때, 지금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고 오래된 지도를 가지고 있을 때 도무지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좀 이 길은 맞게 가는지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단 말이죠. 아무튼 지도가 있으면 낯선 길도 처음 가는 길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그 지도 한 장만 가지고 가면 충분히 찾아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굳이 지도가 없어도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잘 정확하게 입력만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지도가 필요 없지만은 예전에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만 해도 지도가 꼭 있었거든요. 예, 지도가 꼭 있어야만이 이렇게 찾아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찾아다니던 그 길보다도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 길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헷갈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나이를 많이 먹으면 괜찮을까? 그러면 덜 헷갈릴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여전히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인생 공부도 많이 하고요. 또 책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죠. 또 때로는 멘토들을 통해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요. 그렇게 가는 건 아니란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란다. 뭐 이런 그런 어떤 배움을 받게 되죠. 또 때로는 실패, 수많은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이라는 걸 얻지요. 그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 노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복잡하고 더 헷갈리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이 쉽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이 쉽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헷갈리고 더 복잡한 것이 우리 인생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 또한 평탄치 않았습니다. 참 험난한 인생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는 우리 시대보다 더 복잡합니다. 더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헷갈리고 복잡한 세상의 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가정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가정. 말씀 안에는 길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말씀 안에는 힘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소망이 있고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삶의 해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 안에는 오묘하고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말씀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그 말씀의 오묘한 진리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가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이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가훈, 대대로 지켜오는 그 가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니야.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이야. 그래서 우리 가문은 이런 가훈을 지키고 살아야 돼.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이 아주 엄격하게 가훈을 정해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그것을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강요했던 적이 있어요. 지키며 살도록 강요했던 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저희도 저희 어릴 적에 보면 집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딱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곳에 이렇게 가훈을 이렇게 액자를 붙여놨던 적이 있어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 어릴 적에도 그게 붙어 있었어요. 가훈. 예.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 집안마다 다 그 가훈을 붙여 놓았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집 가훈, 여자 말을 찾을 자. 예. 여자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막 패가망신한 이 집안들의 가훈인 것 같아요. 또 너나 잘하세요. 예. 또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가훈인데 머리에는 지혜를, 얼굴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이 사랑을. 아, 예. 그 다음에요. 보증 서지 말자. 보증으로 망해본 가정이니까 보증 서지 말자. 다음에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자. 예. 아마 제일 가정들마다 제일 많은 가훈이 바로 요거일 거예요. 정직하라, 성실하게 살라, 뭐 착하게 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대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이런 가훈도 가족 식구들이 평생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노력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죠? 정말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이 가훈을 지키려고 참 애를 쓰며 살았어요. 그런데요. 가훈과 하나님의 말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가훈도 집안의 가풍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이 만들어진 이 가훈도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지키려고 무던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훈과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새겨 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까? 두 가지. 하나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갈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인생에 있어서 진짜 성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명은 뭐냐?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다면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려면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 명령을 해요. 네 가지 명령. 우리가 이 네 가지 명령을 좀 마음에 좀 다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들으라 이래 있습니다. 들으라. 4절 전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출애굽이 40년이 다 지났을 때에 바로 코앞에, 바로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왔겠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너무도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것을 유일하게 견딜 수 있게 했었던 희망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며 견뎌내며 여기까지 왔어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저 그 땅을 바라볼 뿐이지 거기까지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이미 나이가 다 되었어요. 죽음의 때가 다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정해주신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코앞에 두고 그 땅을 밟아오지도 못하고 그저 그 앞에서 머물러 서서 이 놀라운 약속의 유업을 후손들이 이어가 줄 것을 기대하며 후손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마치 유언가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아주 견고한 기준과 같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모세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4절 전반절에 보면, 4절 중간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 고백은 그 하나님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우상들과 그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들으라. 들으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하노. 아도나이 에하드.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늘 암기하고 암송하고 늘 마음에 늘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날마다 유대인들은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순식간에 그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무엇을 듣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인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듣느냐?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거. NIV 성경에 보니까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도 있어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Your, 너 얘기하고 있어요. Your, 무슨 얘기냐면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다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고 있는지, 힘을 다 하고 있는지, 뜻을 다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것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 뭐냐면 자녀들에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고 있느냐, 전수하고 있느냐, 이어주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성공하더라, 출세 잘한다더라, 뭐 취업을 잘한다더라, 뭐 돈 많이 번다더라, 뭐 어떻게 하면 뭐 한더라, 뭐 이런 얘기요. 뭐가 돈이 되는가, 뭐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뭐가 맛있는가, 뭐가 재밌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듣게 되는 소리는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묻죠. 정말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들은요, 결국 세상이 더 좋으니까, 세상이 더 재밌으니까, 세상에 더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신앙보다도 아주 진부한 신앙의 삶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라고 하는 거, 세상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명령이냐? 마음의 새기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새기라.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얘기해요.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부모예요, 부모.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어떤 것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여기 새기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매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렇죠? 부모예요. 그리고 난 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겨야 되지요.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편지에 쓰여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를 얻고 소망을 삼고 살아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그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말씀을 새기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가문이 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세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부지런히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 곳곳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저희 가정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식탁에도 말씀이 새겨져 있고 옆에 벽에도 새겨져 있고 주방에도 새겨져 있고 냉장고에도 말씀이 새겨져 있고 화장실 가도 새겨져 있고 방에 들어가도 새겨져 있어요. 어디 가서나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눈에 보여요. 말씀을 읽게 돼요.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러십니까? 먼저는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문은 가면 갈수록 더 복을 받는 축복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쳐라 이게 가르쳐라. 세 번째 명령은 가르쳐라 얘기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얘기합니다. 여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 말씀은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은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우리는 이것을 놓쳐요. 이런 부지런히요. 여러분 이 신앙에 전수하는 일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은 나중에 미뤄서 할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부지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 크면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고 부모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에 전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 만약 때를 놓치게 되면 가슴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내가 너무도 끔찍이 여기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말씀을 새기는 일을 게을리 했을 때에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이제는 다 틀렸네요. 다 커서 이제 장성해서 다 틀렸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네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장성해서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씀을 새기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것도 부지런히.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되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손주들을 가슴에 안고 말씀을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가르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르치십시오. 유혹이 많은 세상, 혼탁한 이 세상,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된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부지런히 말씀이 아니라 부지런히 스마트폰을 봅니다. 앉아있든지 일어나있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스마트폰이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늘 스마트폰만 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른들의 인생을 봅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표현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라도 무리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무리해서라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무리해서라도 가르쳐.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얘기합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될, 무리해서라도 가르쳐야 될, 정말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이 자녀들은 그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큰 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린 하나님의 축복을 내 후대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이 감당해 줘야 될 사명입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축복,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것으로만 끝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축복, 내가 만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감사하다면 반드시 부모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록하라입니다. 기록하라.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잘 지켰습니다. 참 잘 지켰습니다. 쉐마의 말씀을 깨알 같은 글씨로 이 양피지 종이에 적어서 그래서 문에 붙이고 입구에 붙이고 다 붙이고 돌아다닙니다. 또 손에도 이렇게 쓰고 다 미간에 또 쓰고. 그리고 여기 이야기하는 대로 이 문설주는 이 집안의 입구에 있는 문을 가리켜 문설주라고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깥문은 마을 입구에 있는 문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설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메주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주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그마한 상자예요. 자그마한 상자. 요 자그마한 상자에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양피지에 기록해서 그 안에 다 넣어서 문 입구, 문마다 입구마다 그것을 붙여놨어요. 지나갈 때마다 만지는 거예요. 만질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만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신앙훈련을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 여기를 만지고 스쳐만 가도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주자를 건들고 가는 거예요. 건들고 가고 들어가고 건들고 나오고 늘 그것이 습관이 돼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항상 눈에 띄는 곳에 이 매주자를 달아놓고 또는 미간에 붙이고 또 손에 손목에 또 붙이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합니까? 왜 이런 노력들을 하죠?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세월이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가물가물해져요. 가물가물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문자적으로만 지켰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저 문자적으로만 지켰어요. 그저 행위에 의식적으로만 지켰어요.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내용도 없고 그를 지나친 형식주의에 매여서 그저 의식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요, 여기서 이 기록하라는 의미를 좀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하라는 의미는 대를 이어서 경험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 전수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기억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억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상의 일들을 다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늘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기록에 남겨요. 기록해 놓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때의 느낌, 그때의 어떤 생각이 고스란히 그대로 살아나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기록해 놓으면 그때의 느낌이 뭐였는지, 그때의 생각이 뭐였는지 고스란히 다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소위 영성일기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일기. 나중에 후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일기를 후손들이 읽게 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랬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노력하시고 애쓰며 살았구나. 이해하게 될 거고 또 부모님들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또 있습니다. 설교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매 시간마다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 단지 한쪽으로만 듣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 기록에 남겨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후손들이 그 설교 노트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이 내려오신 그 설교 노트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사모하셨구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쉬 사라지지 마시고 기록에 남긴 그 노트들을 남겨서 그래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기감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값비싼 건물이요? 엄청난 재산이요? 드넓은 땅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본 게 뭔지 아세요? 재산 많은 가정일수록요, 멱살 잡고 싸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장례식 치르면서도 형제들끼리 얼마나 크게 다투는지 몰라요. 누가 더 가져갔느니, 누가 더 챙겼느니, 누가 더 몰래 아버지 재산 빼돌렸느니, 누가 아버지 또 저축한 통장 누가 또 가졌느니. 정말 재산이 없는 데는 싸우진 않지만 재산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부모 재산 때문에 더 욕심내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저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 영원토록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는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해답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치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부모로서 자녀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것을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건하여 가르치게 하시고 끝으로 기록에 남겨 오랫동안 간직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로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고 계신지요?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책임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성껏 키우기 위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다짐이 오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육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들으라, 마음에 새기라, 가르쳐라, 기록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부모된 교회의 어른들을 잘 섬겨드리기를 기뻐하는 양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